네, 150년 전에 19세기 프랑스라는 나라는 세계의 중심적인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전쟁과 혁명을 뚫고 우리들이 지금도 잘 아시는 에펠탑을 세워 올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프랑스는 대외적으로 세계의 많은 식민지들을 건설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찬란한 예술을 꽃피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세계의 예술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이런 19세기 무렵이었습니다. 예술의 아주 커다란 흐름을 주도했던 인상주의라는 이런 사조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예술 사조였습니다. 이 인상주의라는 예술을 이끌었던 화가가 있는데요. 모네와 마네라고 하는 화가였습니다. 이름은 되게 비슷한데 그들이 표현하는 그림들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두 인물은 같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들이었지만 같은 파리 시내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프랑스가 1878년에 세계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 화려했던 모습을 세계에 드러냈던 그런 시기에 이 마네와 모네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네라는 화가는 이 파리의 화려한 인상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에 나붓기는 이 프랑스 국기는 바로 프랑스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네와는 달리 마네라는 화가는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랑스 국기가 길거리 좌우로 나부끼고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왼편에 한쪽 다리를 잃고 목발을 짚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프랑스의 영광 뒤에 가려진 그늘진 모습을 마네라는 화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1878년의 모습을 그렸지만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서론에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볼때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 그리고 전혀 다른 적용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고요. 12년을 하혈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동족들로부터 혐오의 시선을 받고 있었던 세금 징수원과 생계형 창부들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 우리들은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요?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획일적인 시선으로 그 장면을 우리들은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문구는 참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구에, 이런 획일적인 문구에 우리들이 즉각 늘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거나 혹은 기도할 동기마저도 상실을 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한번 바꿔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성경의 익숙한 장면에서 이런 획일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런 개개인들에게 시선을 보낼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이 보이고요. 그들의 눈물이 느껴지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현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이 열리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 그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알았던 고통,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이 여인이 몸서리치도록 직면해야 했던 그 12년간의 혐오스러운 시선들, 선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인이라는 족쇄가 채워져야 했던 그런 시간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비로소 성경의 본문들이 우리들에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획일적으로 나에게 나오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러한 연민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나아오고 계셨다는 것을 본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모네와 마네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추측컨대 뭐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모네라면 예수님의 영광을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포착해서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마네라면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워서 신음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고통에 어쩌면 시선을 보내서 그 순간을 포착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네나 마네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그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그림들을 통해서 나타난 제 추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지게 될 어떤 획일적인 그런 익숙한 시선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셨을 그 시선으로 한번 본문을 보자는 제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장모는 열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일행들은 베드로의 집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안식일에 바로 회당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회당으로 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등장하는 문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문맥이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이런 문맥 속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그 본문입니다. 한번 29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왜 열병으로 누워 있을까요? 이것은 저만의 호기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재앙이나 가난 같은 이런 현상들은 그들의 숨겨진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시면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친구들은 찾아와서 숨겨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습니다. 마가의 기록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호기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던 날은 안식일이라고 그 앞에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그날 바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회당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한순간에 병을 앓은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고통을 앓고 있었다라는 시제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가졌던 베드로 장모에 대한 질문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왜 이 여인은 안식일인데도 누워있는가? 왜 이 여인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회당에 없었는가? 이 여인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에 혹은 회당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걸리는 것은 아닌가? 목숨을 걸고 회당에 나와야 되지 않는가? 뭐 열병에 걸린다는 것이 회당에 나올 만큼 안식일을 준수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지 않는가? 뭐 다양한 수근거림이 그 여인 뒤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근거림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럴 겁니다. 그 여인은 누워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수근거리기를 아마 이런 표현으로 요즘 시대에는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저렇게 된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알아봤다. 말씀을 등한시하더니 저런 결과가 나타났다. 뭐 이러한 다양한 수근거림들이 그 여인 뒤에서 난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고통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말처럼 즉시 잘못을 개선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들으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쩌면 율법주의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이라면 그 여인은 즉시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모습들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30절과 31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수근거림들에 대해서 답변과 대꾸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여인에게 나아가셔서 그 여인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걸까요? 다시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시자마자 바로 즉시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안식일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있는 동안에도 장모에게 가실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셨다는 말이죠.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고기잡이 배의 기적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즉시 죄인이라고 굴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배를 옮겨 타고 건너오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이 그 뒤에 보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발밑에 가득 찬 이 물고기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시선에서는 크게 의미 없어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활동을 하셨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극빈층들에게 이 일용할 물고기는 일용할 양식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발밑에 가득했던 이 물고기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며칠 동안 두고두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 그러한 자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이러한 물고기들은 관심도 없어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시선이 온통 그물에 쏠려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야고보인지 누가 요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한 명은 한 손으로는 두 손으로는 그물을 잡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을 봐서는 내면에 지금 갈등이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파엘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왜 그물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왜 그럴까? 바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 옆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소명은 영광스럽지만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희생도 있었을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네 명의 제자들의 가족들은 그 부르심에 흔쾌히 동의하고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 한편으로는 감내해야 되는 현실적인 희생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고달픈 천막을 짓는 작업을 해야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지켜보시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결단,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이 순간을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발밑에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가지고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 동안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바로 생계가 내팽개쳐지고 있었을 것이 그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베드로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라는 입장으로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결코 부럽거나 흠모할 만한 그런 장면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를 그의 아내나 장모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장모가 그동안 오랜 기간 알아왔던 그녀의 삶의 스토리가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은 단회적으로 한순간에 질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한순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녀가 아픈지 이제 선명하게 다가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사위를 부르신 이후에 그녀의 딸이 홀로 남겨져서 감당해야 됐던 생계의 문제들, 현실의 무게들, 막막한 미래의 염려들, 그리고 이 사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서러움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눌러서 고통으로 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열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여인은 마음의 병이 커지고 커져서 화병이 화근이 되어서 이 여인은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으로 나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정말 주님께 그렇게 굴복했다면 그녀의 병이 나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녀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수종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로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보시는 곧 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곧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31절에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었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그 불안감들, 염려들, 사람들 사이에서 찢기고 상한 그런 마음의 응어리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셨고 공감하셨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심,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을 붙잡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특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장모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그녀에게 있었는지 우리들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감 어린 시선이 베드로의 아내나 장모에게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나의 서러움, 눈물을 알고 계시고 내 삶 속에 찾아오기를 이미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진심에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서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 아침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오랫동안 한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염려, 불안들, 고통들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를 원할 때 우리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바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베드로 장모에게 나아가셔서